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일 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또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찬송과 기도에 대한 말씀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익숙히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23편의 말씀을 주님 읽어 싸우니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여 주님이여 주 앞에 단을 쌓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쉴만한, 유창한 번역이긴 한데 메누코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의 표현대로 잔잔한 혹은 조용한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잔잔한 물가, 거기가 쉴만한 곳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냥 원어의 뜻대로 번역하면 좋을 듯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쯤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좋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아니 암송도 하고 하는 잘 아는 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죠.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양의 목자다.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편안하게 가서 풀도 뜯고 물도 좀 마시고 배도 좀 든든하고 하면 양들이 좀 쉬겠죠.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양들의 쉬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내 양은 주님의 양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만세전에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표현한 그런 자들 양이라고 표현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겠죠. 양은 아무나 그냥 아무개야 얘들아 오너라 그런다고 양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그리고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아마 양들이 그 음성도 꺼매하고 모여들 것 같은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될 때 그러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른 목자들은 다른 말 하면은 양들이 잘 안 들을 게 뭐라 그래도 나는 모르는데 저 이상한 사람인데 혹시 우리를 갖다가 어디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옳습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늘 양들의 명부를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뭐 명부를 자기가 글로 안 써도 다 외워서 알겠죠. 내 양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이름을 다 기억하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 내 양을 알고 또 나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옳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것이 양의 모습이고 목자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소유자로서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 하나님인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그것을 다 천지 만물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자이신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자죠. 목자가 그런 것이죠. 참 목자는 양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고 바른 길로 가세요.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에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영육의 필요를 공급할 것입니다. 잘 먹을 것을 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양들을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겠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나 그 의복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네요. 40년을 그 많은 무리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치면은 아이고 200만 명은 좋기 넘을 그 많은 무리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 좋은 목자가 맞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실 것이다. 더하시리라는 말은 넉넉히 주신다는 말이죠. 굶지 않게 하실 것이다. 광야 생활처럼 광야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물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투정하는 불신앙자들도 있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만나도 못 먹으면 죽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감사할 터인데 감사해야 할 터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 더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프지만 않으면 그렇죠. 양들에게는 매일 하는 일이 가서 풀 뜯어먹고 물 좀 마시고 그다음에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은 또 돌아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쉬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7장 말씀대로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신다. 강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 샘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부족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고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성경 안 읽으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지,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 은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면 영적으로 컬컬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을 터이, 영적으로 풍족한 양식을 이미 받은 것과 같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인 양식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잘라졌느냐 짧아졌느냐,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못 먹이실 것 같으냐, 예, 너에게 양식을 안 주시고 물을 못 주실 것 같으냐, 예, 광야라고 해서 예, 물이 없으니까 시냇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하실 것 같으냐,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도 신기한 하늘의 양식, 천사들의 음식과 같은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3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이 온다 간다는 온다, 예슈베브라고 하는 말은 회개시킨다, 돌아오게 한다, 회개시킨다, 혹은 회복시킨다, 혹은 새 힘을 주신다. 사람이 연약할 때 새 힘을 회복시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회개시킨 것이죠. 살리셨고 또 시시때때로 죄와 실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고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생활 바로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그런 읽은 바가 있죠.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앙모함으로 은혜 충만, 예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서 공급을 받아서 새 힘을 얻는 삶,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침체, 디프레션, 침체, 우울함, 연약함, 글쎄요, 그거 어떻게 비정상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디프레션이, 예, 그 침체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침체요,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안 맞는데요. 예,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기뻐하라, 힘을 내라, 연약하고 있지 말고 코 빠지고 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탁 등을 잡고 일어나,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거라, 하나님을 앙망하거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의의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 의가 중요하다. 의의 반대가 죄니까,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니까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원래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영어성경은 apart from the law, 율법과 별개로, apart from, 율법과 별개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별개로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의를 좀 설명. 그게 복음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십자가 속죄사역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이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이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고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이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신칭이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해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를 바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다, 요절이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다.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은 로마서에서 다 개진되어 다 설명되어 있고 로마서의 핵심이 3장 22절로 24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성화죠. 칭의와 성화. 로마서는 3장부터 5장 칭의를 말하고 6장부터 8장 성화를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1장 2장은 모든 것의 원인인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한 후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미 말했고 칭의가 복음이고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것이 사실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의라는 것인데 의를 법적으로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의로워지는 것. 꼭 같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죄책과 죄성이 있습니다. 죄책은 법적인 문제고 죄성은 실제적인 경향성, 죄의 성질의 문제입니다. 구원도 꼭 같습니다. 죄책과 죄성을 우리가 죄를 논할 때 두 요소라고 말하듯이 구원은 법적으로는 죄책이 제거되는 것이 칭의고 그다음에 죄성이 제거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예, 죄책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과 죄성이 우리가 있듯이 칭의는 죄책의 제거, 성화는 죄성의 제거. 그러나 죄책은 단번에 되지만 죄성의 제거는 오랜 과정, 점진적인 과정이다. 더디게 보이죠. 참 성화가 더디게. 저 사람 꽤 성화된 것 같은데 그런 한순간 넘어져 버리면 큰 죄를 범합니다. 다윗같이 아주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 넘어지면 바세바를 범해서 죄를 짓습니다. 치명적인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테아니오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더욱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살도록 힘쓰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죠.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성화의 과정에 그 사정을 이루어야 하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환난이 많고 곳곳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이들도 때때로 몸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욥도 아팠으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예. 이런저런 이유로 예. 질병이 있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죽는가 싶은 질병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 또 홍수나 지진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그런 것이 오면 믿는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같이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영적인 무지와 부도덕의 어두움도 가득합니다. 세상에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거짓된 목사들이 있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마귀는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범죄케 하고 낙심케 하려고 두루 다니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참고 다 자기 사람 자기 밥을 만들려고. 그래서 마귀는 휴가가 없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오늘 같은 날 공휴일 빨간 글씨면 공휴일이다. 그래서 교회도 다 근로자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물론 안 쉴 수도 있지만은 근로하는 우리 직원들은 또 공휴일이라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고 만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 쉬게 하면 그들이 노동청에다 노동부에다가 고발하면은 다 우리가 벌금 물고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쉬는 날이 사실은 없어요. 마귀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논문에 표현하죠. 여기에 해는 영적인 혹은 육적인 해를 다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환난이 닥친다고 곤고하다고 피곤하고 다 지쳐서 이제 나만 죽으면 된다 싶고 핍박이 있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막 욕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기근이 있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굶었다고 기근이 적신이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예, 그런 따뜻한 옷 하나 살 돈이 없고 돈이 예, 옷이 없다고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할렐루야죠. 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은 영어 성경의 표현이 재밌다고 그랬죠. 예, 이기는 자 이상이다. 표현이 more than conqueror 그럽니다. 이기는 자 이상이다. 표현이 재미있죠. 우리는 이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너가 이제 이 백성 거느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러 가나안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해야 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집착하고 그 말씀대로만 가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가거라 그렇게 교훈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이제 죽는다 조금만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몸살이고 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의 확신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알고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나왔죠. 비 오고 그런다. 아이고 오늘 비도 오고 오늘 휴일이니까 놀러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휴일이니까 놀러 간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놀러 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놀러 가도 일찍 와서 일찍 갔다가 와서 예배당 오는 게 좋은데 예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성도가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라. 안위한다. 아니는 위로하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있는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되 쓰는 무기라고 합니다. 지팡이라는 이 쉐베트라는 히브리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있고 또 막대기, 우리는 막대기가 좀 작게 보이지만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니까 막대기가 훨씬 큰 것 같기도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키가 큰지는 몰라도 예. 양들을 인도하려면 이것도 좀 커야 양들이 가자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그 막대기 높이 드는 막대기를 보고 매 하고 저기야 이제 막대기가 들렸다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일로 가자 이쪽이다 그러면은 매 하고 따라가는 그게 막대기입니다. 히브리 말에 미시안, 미시안이란 말은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 그렇게 히브리어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튼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짐승이 오면 싸우는 와라 너 감히 우리 양을 내가 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하고 오면은 다 이걸로 때리는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겠죠. 다 연습해서 오면 한 대만 때리면 그냥 그 짐승이 정국을 맞아서 도망가게 그러면 찌른다 하고 하고 찌르고 다윗은 그랬죠. 막 양을 먹으려고 그 악한 짐승이 오면 잡아서 수염을 잡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수염을 잡고 그럼 양 이 짐승도 수염 잡으면 아픈가 보죠. 아, 아파갖고 이게 좀 나아주세요. 내가 이제 안 먹고 갈 테니까 나아달라고 수염을 잡고 그냥 꽝 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짐승을 이겼다고 했어요. 다윗이 아 용감해 송감한 소년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이 길이다. 일로 가라. 그리고 또 원수가 오면 이놈들 네가 감히 나의 종 나의 백성을 네가 해치려고 왔느냐 하고 딱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때려주시고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과 불을 가운데로 지키시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물로 통과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불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지키겠다. 와 물과 불이 무서운 것인데 물과 불을 통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 시편 91편 1절 이하에는 그는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을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 굉장한 약속이죠. 오 하나님 때때로 몸이 아플 때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 아픈 거 곧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곧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 대원 체험 제가 그런 얘기 좀 시간은 없지만은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제가 10년 이상 여기 목회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이수건 선생님 계속 다니면서 조그만 알약 무슨 알약이든가 조그만 알약 먹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스테로이드가 약이라 오래 먹는 안 좋아서 끊고 또 다른 걸로 좀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은 은혜로 지금은 약 안 먹은 지도 아마 10여 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약 안 먹고 아직도 건강하게 그래도 지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의학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지고 또 열심히 집사람이 소족 구하다가 편육 만들어서 그걸 먹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서 아마 소족을 엄청나게 아마 몇백 개는 아마 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편육 만드는 거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모든 기름기 다 빼고 그래서 몇 번 삶고 또 가르고 냉장고에 넣어서 또 그 다음에 기름 다 걷어내고 또 진짜 돌아가신 우리 어떤 권사님은 하도 몸이 약해서 집사람이 거기에서 좀 대접한다고 병원 신방하면서 드렸더니 그거는 사모님 먹을만하네요. 그거는 진짜 먹을만하죠. 그런데 그거 만드는 길이 복잡해서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정말 여튼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적으로 났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관계돼서 뭐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무슨 뭐니 그린 홍합이니 글루코사민이니 또 비타민제니 하여튼 필요한 것들은 처음에는 막 싸워서 이건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저것 줘서 그런 것도 먹고 또 자꾸 이렇게 뭐 홍삼도 새벽 기도한다고 매일마다 조금씩 타서 제가 그 다 돈 쓰지 말라 그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그래서 뭐 종합적이겠죠. 그런 거 다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그런 거 엽실히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약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하튼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제 말은 뭐냐면은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낙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니까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 대신 지혜롭게 노력도 좀 하고 이것저것 너무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은 이것저것 또 챙겨서 드시기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5절 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상은 식탁을 가르키죠. 식탁을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먹는 즐거움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망했으면 했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친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원어는 기름을 바른다, 기쁘게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시대의 잔치 자리에서 주인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나드 향유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엄청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은 그건 1년 품삯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얼마인가요? 3천만 원 넘는가요? 그럼 오늘날도 계산해 보면 엄청 비싼데 그것을 그는 아마 자기가 사용하려고 시집가면 사용하려고 했을지 모르는 그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지실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이 향유를 그의 발에 붓겠다. 이것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쓸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시다. 그런 신념, 그런 깨달음 가지고 했겠죠. 그것을 부었다. 잔치 초청받아 참여한 손님들은 기름에 좋은 향기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냄새가 좋으니까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좋은 냄새인데 그런 향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은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포도즙도 풍성했습니다. 부유한 주인이 손님들에게 기쁨의 포도즙을 잔에 넘치게 부어주듯이 많이 드시오, 많이 드시오. 귀한 포도즙입니다. 많이 부어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육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영육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6절 마저 보십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놀라운 이 구원,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영생의 세계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남은 날들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는 위로자 혹은 예 또 뭐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할 때는 변호자 위로자 변호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대답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마다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천국 중심 나의 소망은 천국이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이다. 내게 진짜 즐거움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생활을 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또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로 모이기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은 영육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육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저와 여러분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영육으로 부족이 없을.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게 인도하신다. 그게 의의 길로 인도한. 이미 칭의를 받았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 셋째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원수가 오면 내가 딱 쳐줄게, 그리고 너는 내 이 막대기만 보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니 우리는 그 길로 가면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믿는다. 왜? 그것은 심리적인 말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고 남음이 있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말을.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또 땅 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어야 참교회가 돼요. 예. 인본주의로 가면 참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 천지예요. 참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사모해서, 아, 나는 그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참된 양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이여 참으로 확신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미 칭의의 은혜를 주셨고 성화의 길, 실제적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가게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주의 주님이여 집을 늘 사모하면서 천국을 본향 삼고 땅 위에서도 참된 교회를 내가 중심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